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01만여 명과 5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확진자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감염자 수가 두 배로 늘었고 여전히 매일 2만 건이 넘는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만 확산세는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 일부 주는 봉쇄령을 완화하고 경제 정상화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국가 재개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검사에 관해 우리는 세계 최고라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검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올해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10만여 명이며 이 중 21만 7천여 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점진적인 봉쇄 완화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난을 회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스페인은 오는 5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가게와 음식점 등의 단계적인 영업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내 50개 지역 간 이동 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학교 휴교와 일부 상점 등의 영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대중교통과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조만간 내무장관회의를 열고 국경 통제 조치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미뤘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5월 22일 개막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이 점차 재개되고 있다면서 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억제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을 입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수도 베이징은 이르면 내일부터 일부 국내 여행객에 대한 검역 규정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남부 과도위원회 자치 지역 수립 선언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분리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조치는 예멘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후티 반군 사이의 정치적 협상을 위한 유엔 특사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을 내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영해를 침입한 미 군함을 추적 감시와 경고한 뒤 내쫓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남부 전구 리화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도발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역 안보 위험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을 쉽게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측은 미 해군 연구소 뉴스 인터뷰에서 미 구축함 베리오가 베트남 근해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전을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 거점 북부 지역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어제 시리아 북부 아프린 시장에서 연료 트럭이 폭발하면서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최소 4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번 공격을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과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특수 정찰기들의 출현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건 핵 위협이 커진 북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건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의 강화뿐이라고 버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최근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감청과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특수 정찰기들의 출현이 두드러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자주 출현한 미 정찰기는 미 공군의 EAC 조인트 스타즈와 미 육군의 RC-12X 가드레일입니다. 이들 정찰기들은 지난해 말 이후 한반도에 종종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지난 2주간 출격이 급증했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포크와 노콜 사인, 캐네디언 스카이워처 등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들에 따르면 조인트 스타즈는 지난 14일 한반도 상공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4일부터 27일 사이 총 8일간 출격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신호 송신기기인 트랜스폰더를 켰을 때만 포착됐기 때문에 실제 출격 횟수를 다 반영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주 동안 공개리에 8차례나 포착된 건 흔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관련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은 27일 뷰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인트 스타즈가 저녁에 한반도에 도착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며 이런 움직임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움직임을 보인 또 다른 정찰기 가드레일은 여러 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북동쪽 상공을 향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27일에는 제다이와 로그 등을 호출부호로 한 가드레일 5대가 출격했는데 이 중 2대가 강원도 상공을 비행한 뒤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정찰기들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출격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했던 지난해 말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된 올해 3월 다양한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찰기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 특수 정찰기들이 연이어 출격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관측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의 관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벤의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들 정찰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초점을 맞추며 최근 상황과의 연관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The EHCs, the J-STARS, they're looking for things. So they would be looking for things like Kim Jong-un's train. They would be looking for
지상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특성화된 조인트 스타즈가 원산 등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나 열차 등을 추적했을 수 있고 동시에 김 위원장의 유고 등이 촉발할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 또한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가드레일은 통신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정찰기라면서 북한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 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RC-12s are over on the east coast with doing signal intelligence, trying to listen to transmission.
다만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민감한 정보를 은밀히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통신을 통해 주고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레일이 실제 김 위원장과 관련한 교신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들 두 정찰기가 트랜스폰더를 끈 채 과거에도 비슷한 정찰 패턴을 보였을 수 있고 또 훈련 목적의 비행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정찰기들의 출현과 김 위원장과의 관련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모습을 보인 정찰기는 조인트 스타즈와 가드레일 외에도 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조인트 스타즈와 가드레일 3대와 별도로 RC-135W 리벳 조인트와 P-3C 오라이온 해상 초계기, EO-5C 크레이지 호크, 그리고 호출 부호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들이 한꺼번에 출현했습니다. 또 22일엔 전 세계에 단 두 대뿐인 미 정찰 자산 RC-135U 컨베센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건 핵 위협이 커진 북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도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사석 대표는 지속되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핵을 보유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사석 대표는 28일 VOA에 이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보다 더 주목되는 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didn't have nuclear weapons. They didn't have missile delivery systems. We're talking about North Korea now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livery systems and a leader.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때는 핵무기나 미사일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8년 동안 집권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핵을 보유한 나라의 지도자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영내 모든 나라들도 우려할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투명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이상 북한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요소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로 이전과 달라진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을 꼽았습니다.
Given that North Korea now has in possession a ballistic missile that could hit the United States and has demonstrated a thermonuclear.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 핵폭탄 무기를 시험한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등 영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아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ystem is very heavily dependent upon the ruler, since he has such concentrated power. The concern is that, you know, Kim Jong-un has control of.
김 위원장은 핵 전력과 미사일을 포함한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다면 정권이 계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한다면 누가 그를 승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역시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상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faction that China puts in take over, that would be one scenario that I think would create a lot of instability.
하나의 사례로 중국의 파벌이 북한을 장악할지의 질문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깊어가는 긴장관계에 기반해 생각했을 때 많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이 통치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 부장이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부장적인 전통 유교 문화를 지닌 북한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의 불확실성 역시 미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보도에 미국과 한국 당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governments who do have information through their agencie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 관련 정보를 가진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거나 식물인간 상태라는 추측성 보도들을 중시하지 않고 있는 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보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 강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건 확고한 군사 동맹만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군 주둔을 환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한동맹 강화만이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BOA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힘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단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유지를 보장해왔다면서 이는 안보 조약과 미한동맹의 탄력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야말로 한국인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 죽을 의지를 가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빠르게 중국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 북한 주도의 통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한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군을 원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약을 맺은 동맹임을 재보증하는 선언, 우수한 기지시설과 훈련 장소의 제공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미군 주둔, 시설 건설과 유지, 훈련과 준비태세 운영과 관련된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존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며 여기엔 고정적이고 잠재적 조건으로서 핵 보복 타격력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미국의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위협을 방조하고 자국 이익에 활용하는 중국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안보의 초석이자 보증인으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요구 대부분을 충족시켜주면서 북한의 대규모 상비군은 물론 핵무기의 유지를 허용하고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한 북한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언제나 위협이 될 것이라며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와해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노력을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스웨덴 외무장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폼페오 장관이 앤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과 이날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와 지역협력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양자 간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양국이 경제관계를 다시 강화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전염병 상황에서 대서양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해온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과 북한은 스웨덴 당국의 중재 아래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이 28일 각각 위헌적 대북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인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미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소감 상임위원회를 넘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2년여 만에 다시 상정된 겁니다. 의원들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어지는 불확실한 시기에 법안을 상정한 데 의미를 뒀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든지 상관없이 대북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형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의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칸나 의원도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한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법안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제프 머클리 의원,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일각의 추측을 알고 있지만 추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지니 바투 헤릭슨 EU 외교 안보 담당 대변인은 28일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럽연합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투 헤릭슨 대변인은 그러면서 EU 목표는 북한 지도부가 현재 진로를 바꿔 무기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추구보다 주민들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신뢰 구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 조상,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과정에 관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이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등 해외 협력국들의 최근 노력을 지지하며 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바투 헤릭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제1부부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열렸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초부터 김 위원장을 대신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김 제1부부장의 활동이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 체계를 책임진 당 중앙의 역할이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은 지난 1974년 김일성 주석이 아들인 김정일을 당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면서 후계자로 공식화한 이후 불려진 김정일의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이승열 박사는 김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김 제1부부장의 후계자 공식화 필요성을 키우는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위기 극복 차원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북한의 그 최룡해를 비롯한 엘리트의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박사는 특히 최룡해가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백두혈통이 아닌 신분으로 북한의 유일 지도 체계를 관장하는 조직 지도부장을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맡았고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김 제1부부장이 사실상 현재 공석인 조직 지도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다만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 제1부부장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란 점에선 한계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그러나 김 위원장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후계자 조기 공식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고령의 나이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여정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현실성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고는 할 수가 있죠.
정 박사는 북한의 수령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같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의 경우 후계자로 공식화됐을 당시 당의 두 핵심 기능인 조직과 선전 담당 비서로서 김일성 주석에게 올라가는 보고 라인을 장악하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릴 만한 자리에 있었지만 김제일 부부장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수령 체제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감안할 때 여성인 김제일 부부장이 후계자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북한 체제 70년 수령 체제라는 것은 항일혁명투쟁, 소위 혁명정통, 그것도 이제 항일빨치산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군사 상징성이에요. 그거는 김일성을 시작되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상징 문화, 상징 그 전통이고,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70년 동안 그렇게 그 남자 세습을 통해서 만들어 온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홍 실장은 김제일 부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 자신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 중앙 역할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됐지만 핵무기 위험성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NPT가 핵무기 확산 방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의 구스타보 질라비넨 의장 지명자는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던 회의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연기됐지만 핵무기의 위험성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여전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질라비넨 지명자는 27일 영상 메시지에서 평가회의 연기 결정이 쉽진 않았지만 팬데믹, 즉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2020
NPT 평가회의는 당초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에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NPT 측은 코로나 상황과 UN 본부 활동 재개 여부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4일에서 29일에 평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라비넨 지명자는 평가회의가 언제 개최되든 당사국들이 핵무기와 비확산 체제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에 참여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주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사국들이 NPT 강화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도구로 평가회의를 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보장과 비확산 체제 유지, 국제평화와 안보의 기둥으로의 본 목적에 부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UN 군축 고위 대표도 이날 별도의 영상 메시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핵 안보에서 NPT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COVID-19 also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세계가 이미 점증하는 핵무기 사용 위험 아래 놓여있는 상황에서 NPT는 핵무기 사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며 핵 위협 전면적인 제거를 위한 중심적인 협의체라는 겁니다. 또 당사국들이 팬데믹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도 NPT 조약에 따른 책임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회의가 언제 열리든 군축과 비확산 체제 관련 당면 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기 통제 약화, 비확산 관련 새로운 도전, 핵보유 국가들 간의 적대적 관계 심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나카미스 고위 대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연대와 협력, 강력한 제도 등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며 이런 교훈을 NPT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is teaching us that global crises require unity, solidarity, cooperation, and strong institutions.
나카미스 고위 대표는 NPT 당사국들이 평가회의 연기를 함께 협력하고 공동 이익을 강화하면서 이견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안과 타협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도 코로나 대유행 지속에 따른 NPT 평가회의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7일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초석이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근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NPT 평가회의를 통해 당사국의 조약 이행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공동 혜택을 인식하며 핵 비확산 체제 강화와 보존을 다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회의를 열어 핵군축과 핵확산 방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등을 평가해왔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2003년 탈퇴를 선언했지만 NPT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UN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며 각국이 제재 이행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28일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지난 1분기 570여 명의 북한인들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비자 신규 발급과 비자 연장 등을 금지하며 모든 노동자들을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달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러시아에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는 없다고 보고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정보기관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이 강조했습니다.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 연구원은 28일 정부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회사와 사회운동가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정보 침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But I think we need to ramp up information penetration, give the people what they want, use technology.
정박 선임 연구원은 이날 김정은 대기,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한 전직 CIA 요원의 통찰책 출간 행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침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던 정박 연구원은 미 정부에게 인권 사안이 중요도 면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위원회 NIC 등에서 근무했던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으로 정보를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 봉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대북 정보 유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completely agree with you on this information penetration. You know, for me, it's like that's such a key.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전직 미 정보 당국자들은 정보 침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 즉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테리 선임 연구원은 한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예로 들며 이것이 북한 엘리트 계층과 잠재적 탈북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삶 등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도 저명한 탈북자의 국회의원 당선은 북한 주민의 미래에 대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정보 침투를 늘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do a pretty bad job of showing North Korea what could be possible.
또한 북한의 엄격한 대내외 정보 흐름 차단이 북한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정말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박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생사나 건강에 관해 파편적인 정보들만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정보 차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에도 북한 내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박연구원은 주민들이 너무 고립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지 않아 집단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반정부 시위가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북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정박 연구원은 북한에도 기술이 있지만 기술 사용이 심하게 감시되고 있는 데다 저항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 간의 수평적 연결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아래서 많은 불만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박 연구원은 이 같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개별 사안들로만 존재할 뿐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는 조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등 전 세계 통제 국가에 대한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인터넷 정보 차단 우회 기술 개발을 돕는 특정 단체에 2년간 총 4,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27일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를 위한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 등 일부 통제 국가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법안 초안은 국제방송법 개정을 통해 워싱턴의 비영리단체인 오픈테크놀로지 펀드 OTF를 미 정부기관인 국제방송처 USAGM의 독립적인 수혜단체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OTF에는 우선 2022 회계연도까지 2년간 총 4,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북한 등 통제국가들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 개발 등 전 세계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OTF의 활동을 매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OTF 기금 신설의 목적에 대해 국제방송처 산하 국제방송기관을 포함한 언론인들의 정보 유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맥카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시대의 전 세계 폭군과 독재자들은 인터넷 제한, 검열, 감시를 통해 자국 국민들을 더욱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런 상황이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억압 정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방송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법안은 OTF를 독립적인 수혜기관으로 승인함으로써 미국이 이런 폭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입지를 다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OTF가 독재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터넷 차단 혹은 검열 기법을 우회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이행 등 억압적 환경에서 언론 자유와 인터넷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OTF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율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단체로 인터넷 검열과 감시 대응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개최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의 코로나 보도 온라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보 통제를 세 나라의 공통된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브루스 클링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 감염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집단 감염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보 수집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We're not seeing the kind of reports as we saw in other countries of widespread. North Korea really is, as we said, at
평양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층이 발생했다는 내부 문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런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필립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 역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대처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강조하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강조하며 세계로부터 동정과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Iran's internal propaganda mills have generated a very rosy picture for Iranian people. At the same time,
필립스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오히려 정보를 무기화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과 이란의 바이러스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외부의 적에게 비난이 쏠리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스네고바야 유럽정책분석센터 CEPA 연구원은 러시아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3월 초 심지어 3월 말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n early March and even up until to late March, frankly, the Russian authorities have tried to conceal.
러시아는 바이러스 통제보다 정보 통제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 사태와 제재 문제를 명확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각에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뿐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수십 년에 걸친 사회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There are some who assert that the population is in dire straits not only because of during the COVID, but prior to that because of sanctions, the U.S. sanctions.
필립스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막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등의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반입 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지 제재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가 지속적으로 밝힌 대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지원 의사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도가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재난위기관리지식센터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위험 수준을 전 세계 191개의 조사 대상국 가운데 중간으로 분류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이 센터가 산출한 신종 코로나 위기지수를 보면 북한은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된 위험도 수준에서 이란과 이라크, 베트남 등 78개국과 함께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위험지수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보츠와나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시리아와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과 노출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3.9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취약성과 대처 역량 부족 분야는 각각 4.8점과 4.4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리히텐슈타인과 노르웨이, 스위스가 위험도가 매우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호주, 덴마크, 핀란드 등 순이었습니다. 또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남수단 차드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 8개 나라가 지목됐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전체 191개국 가운데 15번째로 위험도가 낮은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위험 노출도 지수는 10점 만점에 2.8점, 취약성은 6.1점, 대응 능력 부족은 0.5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6번째로 위험도가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유럽연합 재난위험관리지식센터의 이번 분석 자료는 각국의 행정 집행 능력 등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의 모든 위험 요소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재난위험관리지식센터는 코로나 위험 관리 지수가 각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토대로 1차 영향에 대한 초기 대응 조치와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2차 영향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국가를 식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8일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20 연례 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건 지난 2001년 이후 20년 연속입니다. 토니 퍼킨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총 9개 나라가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includes the 9 countries the State Department has designated as CPCs, most recently in December of 2019. Burma.
이들 9개 나라들은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헌법이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국가가 인가한 일부 종교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텐진 도우지 위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 know that there are many prison camps and labor training camps holding the
보고서는 또 북한이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탄압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도지위원은 미국 정부가 국무부 내에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를 신속히 임명하고 북한 내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번 제안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우리의 오래된 관점은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에 한국의 제안을 거부해 불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특정 액수를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I just said it's just, you know, we're doing a tremendous service. We have a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서로 좋은 감정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만 한다며 그것이 협상의 현 주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번 협상에서 미국에 제시한 방안이 최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예결특위 영상회의록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그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그 이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그리고 또 SMA 틀 안에서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지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 대한 무급휴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 영상회의록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예산에 책정된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를 일단 해결을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측으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온 바 있습니다.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팀 차원에서 계속 미국과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선지급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대변인을 통해 따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결렬 이후 아직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중국이 무기 수출을 통해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무기 수출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몽 웨즈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선임연구원은 28일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전 세계 무기 수출입 총 규모가 무역의 5%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ir arms exports are generally less than 1% of the total exports.
시프리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 부문 지출의 공동 저자인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의 경우도 대부분 총 수출 내역의 1% 안팎이라며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상업적 이윤 추구에만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프리는 이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순위를 매기면서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1위, 21%인 러시아를 2위, 5.5%인 중국을 4위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무기 수출은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 성격이 짙다며 2017년 필리핀 정부군과 무장반군 간 마라위 전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등 동맹국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때 중국은 즉시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필리핀 정부에 환심을 샀다는 겁니다.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기 수출 역시 금전적 이익보다는 관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적 확보 성격이 크다며 중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역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ose countries. And they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resource providers.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방정보센터의 맨디 스미스버그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줄이고 무기 수입을 줄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emphasis on the China threat and how much money needs to be going towards
스미스버그 국장은 또 미국 방산업체들이 국방 예상삭감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무기 수출 확대를 미국 정부에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동맹들의 무기 구매를 미국에 대한 충성으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that arms sales is a major priority for demonstrating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산 무기 압박 기조는 내년에 민주당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난티엔 시프리 연구원은 중국의 국방비는 항상 국내 총생산 성장과 연계되어 왔다며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GDP 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국방비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ich means that really we could really be seeing the first time since the mid-1990s where China had military spending has seen a slight dip.
그러나 난티엔 연구원은 국방 예산과 관련한 중국의 움직임을 전망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2년 4월 29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발생합니다. LA 폭동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를 받은 4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무죄 평결로 끝나면서 폭발했습니다. 1991년 3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여러 명의 LA 경찰관에 의해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동영상이 뉴스 시간마다 방영됐습니다. 이 영상은 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분개하도록 만들어 전국적인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92년 4월 29일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된 4명의 경찰관에게 12명의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실시간으로 경청하던 LA 남부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마침 교차로를 지나가는 백인 트럭 운전자를 끌어내려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헬리콥터에서 생중계한 TV 방송을 시청하던 흑인들이 신호를 받은 양 일제히 주변의 주유소와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시의 대부분이 폭도들에게 약탈당하고 불타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연방군까지 동원됐습니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 자제를 호소하고 제시 잭슨 목사를 비롯해 흑인 지도자들이 폭동 종식을 호소함으로써 폭동은 진화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폭동으로 모두 60여 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1980년 4월 29일 영화 사이코 그리고 새 등을 만든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향년 81세로 타계합니다. 히치콕 감독은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나 26살 때인 1925년 영화 기쁨의 정원으로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이어 히치콕 감독은 40살 때인 1939년 당시 영화계의 메카인 미국 할리우드로 건너갑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듬해 미국에서 영화 레베카를 발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유명세를 탑니다. 영화 레베카는 영국의 귀족과 결혼한 한 미국 여성이 남편의 죽은 전부인 레베카의 잔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후 현대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포를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해 영상의 마술사로 불리게 됩니다. 1976년 영화 가족의 음모를 마지막으로 총 53편의 영화를 남긴 히치콕 감독. 히치콕 감독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또 흑백에서 컬러 영화로 20세기 영화계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